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몸을 드리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몸을 드리라는 이야기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에게 익숙한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 언어는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 진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정도의 언어로 표현을 하지 하나님 제가 제 몸을 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색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처음 썼던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수신자들이 공유했던 몸에 대한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몸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당시에 가졌던 사람들의 생각을 저희가 갖게 되고 하나님 정말 제가 제 몸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실된 고백을 드리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위에서 잠깐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몸 버려 우리 몸을 사신 우리 주께 모두가 진실되게 내 몸을 드린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특별히 앞에 선 자격 없는 자부터 먼저 듣고 말하는 자 되도록 주의 자비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몸에 대한 이 관점을 생각하기 전에 현대사회가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부터 잠깐 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현대사회가 이 몸,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인간을 통합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리해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관점일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기록이 남아있는 시절부터 사람을 이렇게 분리해서 봤던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철학자죠. 플라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데아라는 세계를 상정시켜두고 인간을 육신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그렇게 저급한 것으로 보고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귀중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종교인들도 당시에 뭐 영지주의자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이죠. 영만 중요하고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철학들은 이 인간을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원론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근대에 들어서는 좀 뭔가 바뀔 것 같지만 여전히 동일한 생각이 이어집니다. 근대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를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근대는 그래서 이 생각하는 이성, 생각하는 정체성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는 이성은 중요하지만 내가 입고 있는 이 몸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후근대, 포스트 모던을 살고 있는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생각하는 이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생각하는 이성만큼 감정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이 몸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정신, 내 정체성, 내 생각은 중요하지만 몸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2014년에 이 글래머란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자기 모습을 보고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울을 보시면서 아, 참 좋다라고 생각하실지. 그래서 거울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 최첨단 의학기술을 가지고 약물을 사용해서 몸을 고치고 싶어 한답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중요한데, 내 생각이 중요한데 내 몸은 중요하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별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몸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정체성이, 내 정신이 성적인 욕구를 원하고 있으니 기꺼이 내 몸은 어디서나 굴릴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 몸을 해방시키는 거라고.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자기 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몸을 혐오하는 일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게 주어진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간을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제가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먼저 잠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죠? 문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하는 게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혼, 소울이죠. 혼. 2번 몸. 둘 중에 뭐가 영원히 존재할까요? 네, 사실은 이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비성경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혼과 몸을 분리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과 몸을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걸 통합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1번과 2번 중에 무엇이 더 성경적이냐, 성경의 언어이냐를 이야기하면 혼과 몸 중에 영원한 것은 몸입니다. 여러분, 혼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생명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혼이 영원하다는 이야기 성경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몸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정신과 우리 몸을 성경이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 구절들에서 저희는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부탁드리지 않았네요. 왜냐하면 이거 찾아야 돼가지고 부탁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기 아내 하와, 아담이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할 때 이 동침 옆에 숫자 2가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각주를 쭉 따라가 내려가 보시면 2번, 거기 2번이 있을 텐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히 컴마 돼 있고 알게 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위에 동침함에가 뭘로, 뭐가 되냐면 알게 되매가 됩니다.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라고 성경이 원래는 기록해 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의역을 한 거죠. 동침했다. 왜냐하면 알았는데 가인을 낳았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이 성경의 독자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경험적으로 내 몸이 경험하는 것이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정신과 내 몸을 분리해서 생각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거는 반드시 경험적인 알미여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실은 알매 본질이 안다는 것의 본질은 경험적인 알미여야 진정한 알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허여멀건하고 호리호리해 보이지만 이래봬도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 제가 있던 부대에서는 그 여름이 되면 한 달 벌써 20년이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전투 수영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km 정도, 한 6마일, 7마일 정도를 달려서 해변가로 갑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수영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수영을 시작해야 되는데 수영을 못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따로 모아놓고 이제 수영을 알려주거든요, 조교들이. 그러면 수영을 어떻게 알려주냐면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힘을 빼야 몸이 물에서 뜬다. 두 번째, 사지에 힘을 줘서 힘차게 내저어야 몸이 앞으로 간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 수영할 줄 모르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수영할 줄 모른다. 수영할 줄 모르는 분 여기 종종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수영하는 방법을 제가 요약해 볼까요? 수영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힘을 뺀 상태에서 힘을 주는 일입니다. 이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분들에겐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수영을 할 줄 아는 분들은 뭔지 압니다.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떠서 힘을 주며 앞으로 간다는 게 뭔지를 안다고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서 500페이지짜리 수영의 원리 이래가지고 이런 거 펴놓고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내내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몸의 부력이 어떻게 되고 우리 몸의 밀도는 어떻게 되며 바닷물의 그 뭐 염도가 얼마나 되며 그래서 어떤 원리를 우리 몸이 물에 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 여러분 수영을 해보지 않으면 몸에 힘을 빼고 힘을 주면 수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아야 진짜 아는 겁니다. 성경도 곳곳에서 여러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5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자세히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순서가 다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답니다. 저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신을 생각하면 육신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영을 생각하면 영을 따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순서를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육신의 일을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영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영의 일을 생각한답니다. 생각하면 경험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영을 따라 행하면 영을 따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구절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생각이란 단어는 사실 이 번역을 재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이란 단어로 보통 많이 번역이 되지만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생각의 경향성, 우리가 늘 생각을 하는 방식 이런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프로네이마라고 번역 음역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불리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한 번 잠깐 생각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늘 생각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육신의 마음을 쓰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오라고 하지 않고 육신의 마음을 쓰면 사망에 이르고 영의 마음을 쓰면 생명에 이른다 이렇게 번역을 해둬요. 아까 그 8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어 번역을 보시면 NASB입니다. For the mindset on the flesh라고 합니다. 여러분 thought이라고 하지 않고 think라고 하지 않고 mindset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늘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 영의 사고 방식으로 늘 생각하다 보면 어디로 가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적인 방식으로 늘 생각을 하면,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란 생각이란 단어를 습관이라 번역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늘 영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되지만, 육신으로 늘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로 가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은 무의식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무의식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의식과 의식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게 누적이 되어서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저희는 그걸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습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연구기관들이 이야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인생의 한 40% 가까이가 습관에 의해서 산다고 이야기하고, 좀 많이 보는 경우는 60% 이상이 습관을 따라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도 저희 인생의 절반 이상을 습관을 따라 생각할 겁니다. 그 습관을 따라 말할 겁니다. 습관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습관을 따라서 행동할 겁니다.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런 습관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절반 이상이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사실은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도 이 습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어떤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가면 거의 한 80% 가까이는 얼굴이 바뀌지 않습니다. 늘 나오시는 분들이 그냥 새벽 예배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다. 그분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는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거룩한 이유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분들이 뭐 전날 저녁에 말씀을 읽다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리워진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내일은 꼭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일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새벽 예배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녁마다 말씀을 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다고 이러면 그건 아픈 걸 수 있습니다.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호르몬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저희의 감정은 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새벽 5시가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일어났으니까요. 5시가 되면 눈이 떠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뭘 하겠어요?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없어서 새벽 예배를 가는 겁니다. 그냥 그 아침에 새벽 5시가 되면 일어나서 늘 새벽 예배를 가버릇했으니 그 아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내 몸에 익었으니 그냥 그날 아침에도 일어나서, 여러분, 목육병 환자처럼 일어나서 그냥 화장실 잠깐 들려서 눈곱만 떼고 성경책 들고 가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서 내 감정이 이만큼 올라와서 내가 오늘은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루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게 실력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내 몸에 익어서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목육병 환자처럼 일어나서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가는 거, 여러분, 그게 실력이에요.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나면 목사님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기도도 한마디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조차 한마디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감당이 안 될 때, 손쓸 수 없을 때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결단할 수 없을 때 탁 나오는 거. 한 잔을 기울이겠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게 실력인 겁니다. 너무 천박하죠 이거는. 그 순간이 딱 왔을 때 기도해야겠다. 주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본능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실력입니다. 이런 신앙의 실력이 없으면 저희는 자꾸만 한탕주의 신앙을 합니다. 뭔가 한번 뜨겁게 빡세게 해서 결론을 짓고 싶은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닥치면, 아니 뭔가 인생의 길을 잃은 것 같으면 말씀을 펴들고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씩 열심히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쫙 한 번에 통독을 한 다음에 길을 찾고 싶은 겁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면 30일, 40일 작정기도 하면서 금식합니다. 그렇게 잠깐 한 방에 기도해서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1년에 한두 번 교회에서 한다는 부흥에 참석하고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한 번씩 와서 눈물을 펑펑 쏟고 신앙의 카타르시스를 느낀 다음에 이게 내 신앙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런 신앙인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건 실력이 아닙니다. 벼락치기는 실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벼락치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KCPC 성도님들 그런 분들 아니시죠? 저는 벼락치기 해봤습니다. 여러분 벼락치기 하면 그거 남지 않아요. 벼락치기 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사라져요. 벼락치기는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익은 거.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거. 그게 실력입니다. 저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경험했던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이야기를 종종 들려드리곤 합니다. 그 최종호 목사님께서 같이 신방을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평생토록 신실하게 헌신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 오셨던 너무 좋은 권사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다고, 그분이 치매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같이 신방을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갔는데 저 멀리서 권사님이 앉아 계신데, 권사님이 목사님을 보셨는데 목사님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멀리서부터 권사님한테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좀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크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목사님은 진짜 신방하시는데 권사님밖에 안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잘 귀가 잘 안 들리신다 그래요. 목사님이라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러면서. 권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아멘. 권사님 정적해 보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도 기억, 얼굴을 분간이 안 될 만큼 기억을 다 잃으셨대요. 이제 이 땅에서 남은 기억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은 기억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했던 자녀들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의 몸에 새겨져서 남아있는 단어가 세 개더라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실력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기억이 다 사라져도 내 몸에 새겨져서 내 몸에 남아있을 단어,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 여러분 저희가 제자 훈련을 왜 합니까? 그 실력을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종종 그냥 마음이 가면 한 번씩 성경도 읽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종종 기도하고 교회에서 섬기라고 하니 한 가지 정도 맡아서 섬기고 교회에서 행사한다고 하면 교회 나와서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면, 여러분 그거면 신앙생활 충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삶에 닥치면,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면 이런 신앙은 무너집니다. 근데 내 몸에 남은 신앙, 내 몸에 새겨진 신앙,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제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아무 생각 없이 몽유뼈처럼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신앙이 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도 버티게 하는 진짜 신앙입니다. 제자 훈련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자주 만납니다. 인도자 목사님들 계속해서 만나면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다짐하고 다짐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절대 그냥 설렁설렁 하지 말자. 제자 훈련생 분들만 웃으시는데요. 절대 그냥 지나가지 말자. 여러분, 제자 훈련 평생에 한 번 1년 받으시는데 그냥 설렁설렁 지나가고 싶으세요? 목사님들도 이게 편합니다. 과제 같은 거 안 해와도, 지각하고 결석해도, 아 성도님 그럴 수도 있죠, 삶이 바쁘시죠, 어려우시죠,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따뜻한 목사 되고 싶습니다. 다 이렇게 사랑받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럼 서로 간의 관계도 좋고 어려운 말도 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걸 원하세요? 이렇게 제자 훈련 받고 싶으세요? 정말? 관계가 불편해져도 모진 이야기라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걸 하셔야 된다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도 1년 동안 몸에 새겨야 한다고. 여러분 저희가 그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좋으시죠? 오늘 본문은 이 몸으로 자신의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이렇게 시작, 아니 몸을 드리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이라는 단어는 그 원래 그 헬라어 원문에는 원문을 직역하면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그 영적이라는 단어에 번호가 붙어 있고 각 줄을 쭉 따라서 내려가 보시면 헬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론 합당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여기서 어떤 영어 단어가 파생이 되냐면 로지컬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논리적인, 합리적인.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직역하면 이건 너희가 드릴, 너희의 몸을 드리는 일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논리적이란 게 뭐예요?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어지는, 이치에 맞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너희의 몸을 드리는 것,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한,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몸을 드리는 게 당연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실 오늘 본문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란 건 언제 쓰는 단어예요? 그러므로란 접속사는 앞뒤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주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이만큼을 다 받아서 그러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죠?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4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구약의 신앙의 선조들을 살리셨던 방식으로, 특별히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로 너희를, 너희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셨다는 이야기가 4장에 가서 나옵니다. 5장에서 7장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셔서 우리가 의와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도 끊을 수 없다고, 죽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에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확장되어서 허락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11장까지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12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앞에 나왔던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합니다. 왜 권한다고 할까요?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명령해도 됩니다.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강요해도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그 모든 구원의 은혜로 저희를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셔도 저희는 들어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그 큰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을 권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이 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권하신 그 권함을 따라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가며 살아가시는 분 또 한 분 배웠어요. 저는 이렇게 자랑할 만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저희 KCPC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주 전쯤에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집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집사님입니다. 작년 가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 전도하느라 애쓰시고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도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노부부를 계속해서 아침마다 픽업해서 라이드를 주시면서 데리고 오시는 그 그렇게 헌신적인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 들으신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집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1대1 제자 양육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인도자로서 80 중반의 나이에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70이 넘어서 교회를 처음 나오신 성도님을 만나게 됐고 그 성도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고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내가 몸이 좀 안 좋다고 얘기를 하세요. 얼마 전에 암에 암진단을 받으셨답니다. 암진단을 받으시고 몸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병원에서 약을 추천하는데 주사를 맞으라 그러는데 그 주사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재산으로는 사실은 치료할 수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재정이라 그거 받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아마 좀 방법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 여쭸어요. 집사님, 힘드시지 않으시냐고. 1대1 제자 영역 이거 끝까지 하실 수 있으시겠냐고. 집사님, 몸이 그렇게 아프신데 지치지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목사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는데. 그리고 복음 전하라고 복음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 쇠한 몸을 가지고서라도 복음 전할 수 있으면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그게 얼마나 나한테 감사한 일이냐고. 그리고 오늘 본인이 성경 공부하셨던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그 80 중반의 나이의 어르신이 쭉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 구절을 막 툴툴툴 다 외우십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그렇게 개요로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교환을 만들어서 가져가셨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서 에베소서 1장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그분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 부탁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기도 부탁에 하나님 좀 제게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복음 끝까지 좀 잘 전하게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 제게 맡기신 사명 제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건데, 제가 살아있는 날 동안 끝까지 복음 잘 전할 수 있게 기도 좀 부탁드린다고. 여러분, 이게 오늘 잠깐 은혜 받아서 어제 잠깐 예배드릴 때 은혜가 돼서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이런 신앙이 맞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이러고 살아오신 거예요. 평생을 이러고 살아오신 겁니다. 그게 몸에 새겨진 겁니다. 나를 살리신 주의 은혜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나를 살려주신 주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평생을 내 몸을 주께 드린다고, 내 몸을 드린다고 하면서 살아오신 겁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몸에 새겨져야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신앙의 선배님들 저희 계신데, 저희 교회 계신데, 여러분 이런 분들보다 저희보다 더 먼저 앞서서 이렇게 사셨던 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몸을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리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저희에게 부탁하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얘야, 이제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달라고요. 왜 산 제물입니까? 제물은 죽은 거 아닙니까? 살았다. 산 제물이란 뜻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서도 제물처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제물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제물은 의지도 없고, 죽은 제물은 자기 의도 없습니다. 죽은 제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죽은 제물은 그분이 명령하시면 내 의견 없이 하는 겁니다. 내 삶, 내 맘대로 사는 거 아니라 그분이 살라고 하신 대로 사는 거. 내 삶을 내가 더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을 더 잘 아시니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제물입니다. 근데 이걸 살아서 하는 겁니다. 말하고 듣고 인사하고 먹고 사랑하고 배우자와 관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일하고 정원을 가꾸고 세금을 내고 관심을 표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반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산 제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 오늘 주께서는 그런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두 구절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렇게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돌아오자마자 사실은 제가 사무실 돌아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집사님 정말 보고 싶으시겠다. 정말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가 정말 이분이 경험할 이야기겠구나. 우리 주님 뭐 하신다 그래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나와 이제 이곳에서 평생을 살자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에서 나와 같이 영원히 살자고.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주 안에 한 몸 된 지체 여러분, 그렇게 몸에 새긴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몸에 새기고 새긴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산 제물로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그렇게 우리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인생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